2013년의 첫 달이 딱 일주일을 채운 밤입니다. 지금은 새해 초답게 덕담과 포부가 넘치지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세계 멸망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었죠. 그래서일까요? 얼마 전 멕시코의 한 디자인 회사에서 세계 멸망에 대비한 생존 키트 디자인을 출시했습니다. 이 키트의 이름은 Just in Case, 부제는 End of the World Survival Kit입니다. 만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해 세계 종말 시 생존을 위한 키트라고 할 수 있겠죠. 키트를 들여다보니까 물병, 칼, 성냥, 작은 술병, 초콜릿이 보이는데요. 그중 수첩과 펜이 있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 밑에 이런 사용 설명서가 붙어 있거든요. Tell your own story, clear your mind, document what you see, or set fire to it.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쓰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보는 것을 기록하세요. 아니면 불이라도 피우시던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것, 그것은 가령 세계의 끝에서도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꿈꿀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이 디자인 회사는 잘 아는 것 같죠. 종이와 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물이나 성냥 못지않은 것 같죠. 그중 가장 큰 것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이었습니다. 1월 7일 월요일 밤, 모두들 편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새 작품으로 찾아뵙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입니다.
마야 달력이니 뭐니 해서 작년 연말에 돌았던 세계 종말설이 단순한 연말 분위기 이상의 무게로 다가왔었죠.
그러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이 디자인 회사가 멕시코 회사예요. 마야 달력 종말설의 국가적 책임을 느낀 걸까요? 뭐 아무튼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Made in Mexico.
메히코.
메히코. 종말에도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 오늘부터 그런 이야기가 잘 어울리는 작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작가는 11살의 나이에 사촌 누나를 사랑해서 누나에게 산호 목걸이를 선물해 주겠다고 인도행 무역선을 탔다는군요. 물론 아버지에게 들켜서 다시 돌아왔지만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앞으로는 꿈속에서만 여행할게요. 그리고 그는 훗날 이렇게 회자되는 작가가 되었다죠. 미지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의 영원한 고전. 바로 프랑스 장르 문학의 아버지 쥘 베르니입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죠.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2주 동안 감상하시겠습니다. 영어 제목을 알려주시죠, 케일린.
네, 영어 제목은 Around the World in 80 Days. 프랑스어 원제목도 소개해드릴게요. Le Tour du Monde en 80 Jours.
우울라.
제대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Around the World in 80 Days.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쥘 베르니 1872년부터 신문의 연재를 시작한 작품으로 당시 대대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죠. 그 인기는 당대를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몰랐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이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네요. 2주 동안 부담 없이 재미있게 감상하면서 가상의 세계 여행을 즐겨보시죠. 그리고 여행지에 어울리는 월드 뮤직도 함께 즐기세요. 아,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감상 게시판에 감상문 올려주시면 도서출판 열림원에서 80일간의 세계일주 번역서를 드립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려면요.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home.ebs.co.kr/englet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의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세요.
감상 들어가기 전에 음악 들어야죠. 이 이야기가 시작하는 출발지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국민 밴드 Oasis가 부릅니다. All Around the World.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비행기도 고속열차도 없던 시절, 때는 1872년. 이런 무려 141년 전의 과거까지 굳이 거슬러 올라가서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시게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실 웰컴이라 말하며 허리를 굽히기보다는 굿럭이라고 외치며 여러분의 등을 쳐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만, 어쨌거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Phileas Fogg이라는 영국 신사인데요. 이 괴상망측한 여행은 다 이 신사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안개라는 뜻의 이름만큼이나 알수록 오리무중인 사내이지만,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리죠.
Mr. Phileas Fogg lived in 1872 at number 7, Savile Row, Burlington Gardens, the house in which Sheridan died in 1814. He was one of the most noticeable members of the Reform Club, though he seemed always to avoid attracting attention, an enigmatical personage about whom little was known, except that he was a polished man of the world. People said that he resembled Byron, at least that his head was Byronic. But he was a bearded, tranquil Byron, who might live on 1,000 years without growing old. Certainly an Englishman. It was more doubtful whether Phileas Fogg was a Londoner. He was never seen on Change, nor at the bank, nor in the counting rooms of the city. No ships ever came into London Docks, of which he was the owner. He had no public employment. He had never been entered at any of the inns of court, either at the Temple or Lincoln's Inn or Gray's Inn. Nor had his voice ever resounded in the Court of Chancery, or in the Exchequer, or the Queen's Bench, or the Ecclesiastical Courts. He certainly was not a manufacturer, nor was he a merchant or a gentleman farmer. His name was strange to the scientific and learned societies, and he never was known to take part in the sage deliberations of the Royal Institution or the London Institution, the Artisans Association, or the Institution of Arts and Scientists. He belonged, in fact, to none of the numerous societies which swarm in the English capital, from the Harmoniac to that of the Entomologists, founded mainly for the purpose of abolishing pernicious insects. Phileas Fogg was a member of the Reform, and that was all.
필리어스 포그는 영국 런던 벌링턴 가든스의 세빌로가 7번지에 살았다. 한때 유명한 극작가 셰리던이 이 집에 살았다. 그것보다는 필리어스 퍼그가 혁신클럽의 회원이었다는 것이 좀 더 중요하겠다. 그는 좀 이상한 사람이었다. 세상에 이목을 끄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도 클럽 회원들 중에서 가장 괴상했으니까. 한마디로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다. 그에 대해 알려진 건 단 두 가지. 대단한 멋쟁이 그리고 영국 상류 사회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신사라는 것이 전부였다. 사람들은 그가 바이런을 닮았다 했다. 과연 퍼그는 바이런처럼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지만 바이런과 달리 두 다리가 멀쩡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 그는 코수염, 턱수염을 기른 바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정한 바이런, 천년을 살아도 늙지 않을 것 같은 바이런이었다고. 필리어스 파그에겐 소속이 없었다. 런던의 어느 증권 거래소에서도, 은행에도, 상점에도, 행정위원회에도, 법학원에도 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다. 공업, 농업, 상업, 사업, 법조계 어디에도 종사하지 않았다. 하물며 하모니카 협회부터 해충 박멸 곤충 연구소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혁신 클럽의 회원이었다. 그게 다였다.
Was Phileas Fogg rich? Undoubtedly. But those who knew him best could not imagine how he had made his fortune. And Mr. Fogg was the last person to whom to apply for the information. He was not lavish, nor, on the contrary, avaricious. For whenever he knew that money was needed for a noble, useful, or benevolent purpose, he supplied it quietly and sometimes anonymously. He was, in short, the least communicative of men. He talked very little and seemed all the more mysterious for his taciturn manner. His daily habits were quite open to observation, but whatever he did was so exactly the same thing that he had always done before, that the wits of the curious were fairly puzzled. Had he traveled? It was likely, for no one seemed to know the world more familiarly. There was no spot so secluded that he did not appear to have an intimate acquaintance with it. He often corrected, with a few clear words, the thousand conjectures advanced by members of the club as to lost and unheard-of travelers, pointing out the true probabilities, and seeming as if gifted with a sort of second sight. So often did events justify his predictions. He must have traveled everywhere, at least in the spirit. It was at least certain that Phileas Fogg had not absented himself from London for many years. Those who were honored by a better acquaintance with him than the rest declared that nobody could pretend to have ever seen him anywhere else. His sole pastimes were reading the papers and playing whist.
"그렇다면 필리어스 파그는 부자였을까?" 두말하면 잔소리. 하지만 그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파그 씨는 사치를 부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인색하지도 않았다. 고상하거나 유익한 일, 자선이 필요한 일인데 도움이 부족할 경우 눈에 띄지 않게 익명으로 도와줬으니까. 그가 제일 싫어하는 일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일이었다. 그는 되도록 말을 아꼈다. 그래서 더 신비로워 보였다. 그의 생활에 비밀 같은 건 전혀 없었다. 그는 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상의 여지가 끼어들 수가 없었다. 퍼그 씨는 여행을 한 적이 있을까? 아마도 그만큼 훌륭한 세계 지도를 가진 사람도 없었으니까. 혁신 클럽에선 가끔 행방불명된 여행자 얘기가 나오면 별의별 구구한 억측이 난무하곤 했다. 그럴 때 퍼그 씨는 간단 명료한 몇 마디 말만으로 그 억측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그 말이 옳은 경우가 많았다. 그에겐 천리안이라도 있었던 걸까? 아무튼 그는 세계 곳곳을 적어도 머릿속에서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포그 씨는 런던을 떠난 적이 없었다. 날마다 클럽을 가는 것 말고 그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그의 소일거리는 신문 읽기, 카드 놀이인 휘스트 즐기기가 전부였다. 카드 놀이를 하는 것도 돈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였다. 필리어스 팍에겐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친척도 없었다. 그에겐 하인 한 명이면 충분했다. 그는 시계처럼 사는 인간이었으므로 하인에게도 시계와 같은 정확한 시중을 요구했다. 그래서 최근 그는 고장난 시계 같은 하인을 해고하고 새로운 하인을 들였다. 다음은 필리어스 퍼그와 새로운 하인이 처음 만나 면접을 하는 장면이다. 잘 들어보자.
A young man of 30 advanced and bowed.
You are a Frenchman, I believe,
asked Phileas Fogg.
And your name is John?
Jean, if monsieur pleases, replied the newcomer. Jean Passepartout, a surname which has clung to me because I have a natural aptness for going out of one business into another. I believe I'm honest, monsieur, but to be outspoken, I've had several trades. I've been an itinerant singer, a circus rider, when I used to vault like a leotard and dance on a rope like Blondin. Then I got to be a professor of gymnastics so as to make better use of my talents, and then I was a surgeon, a fireman at Paris, and assisted at many a big fire. But I quitted France 5 years ago, and wishing to taste the sweets of domestic life, took service as a valet here in England. Finding myself at a place and hearing that Monsieur Phileas Fogg was the most exact and settled gentleman in the United Kingdom, I've come to Monsieur in the hope of living with him a tranquil life and forgetting even the name of Passepartout.
Passepartout suits me,
responded Mr. Fogg.
You are well recommended to me. I hear a good report of you. You know my conditions.
Yes, Monsieur.
Good. What time is it?
It's 22 minutes after 11, returned Passepartout, drawing an enormous silver watch from the depths of his pocket.
You are too slow,
said Mr. Fogg. Pardon me, monsieur, it is impossible.
You are 4 minutes too slow. No matter, it's enough to mention the error. Now from this moment, 29 minutes after 11 a.m. this Wednesday, 2nd October, you are in my service.
Phileas Fogg got up, took his hat in his left hand, put it on his head with an automatic motion, and went off without a word. Passepartout heard the street door shut once. It was his new master going out. He heard it shut again. It was his predecessor, James Forster, departing in his turn. Passepartout remained.
Thirty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들어와 꾸벅 인사를 하자 필리어스 파그는 면접을 시작했다.
자네는 프랑스 사람이고 이름은 존이지.
말 대답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장입니다. 장. 다들 장 바스파르투라고 부르죠. 바스파르투가 프랑스 말로 만능 열쇠란 뜻이거든요. 처음엔 융통성이 많다고 해서 붙은 별명인데 어느새 착 달라붙 더버렸지 뭡니까. 제 딴엔 제가 정직한 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나리 유랑극단 가수도 했었고 서커스단에서 고개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도 타고 외줄 타기도 했죠. 그러다 제 기술을 활용하려고 체조 강사를 했죠. 마지막엔 파리의 소방대원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5년 전에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영국으로 와서 조용한 가정생활을 맛보고 싶어서 한 가정집에 하인으로 일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일자리를 잃었는데 때마침 필리어스 파그님이 영국에서 가장 꼼꼼하고 차분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 곁에 있으면 조용히 살 수 있겠구나. 이 파스파르투란 별명도 잊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뵈러 왔습니다.
나는 파스파르투란 별명이 마음에 드는데 자네에 대한 추천도 받았고 소문도 좋게 들었네. 그런데 자네는 내 조건을 알고 있나?
네, 나리.
좋아.
그런데 지금 몇 시지?
파스파르트는 조끼 주머니에서 커다란 은시계를 꺼내 보고 이렇게 말했다. 11시 22분입니다.
자네 시계는 늦게 가는군.
죄송하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4분 늦어. 하지만 아무래도 좋아. 중요한 건 자네 시계가 4분 늦게 간다는 걸 기억해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1872년 10월 2일, 수요일 11시 29분부터 자네는 내 하인으로 고용된 걸세.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필리어스 파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집어들어 머리에 얹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섰다. 집에는 파스파르투 혼자만 남아있었다.
As for Passepartout, he was a true Parisian of Paris, since he had abandoned his own country for England. Taking service as a valet, he had in vain searched for a master after his own heart. Passepartout was by no means one of those proud dunces depicted by Molière, with a bold gaze and a nose held high in the air. He was an honest fellow with a pleasant face, lips a trifle protruding, soft-mannered and serviceable, with a good round head, such as one likes to see on the shoulders of a friend. His eyes were blue, his complexions rubicund, his figure almost portly and well-built, his body muscular, and his physical powers fully developed by the exercises of his younger days. His brown hair was somewhat tumbled, for while the ancient sculptors are said to have known 18 methods of arranging Minerva's tresses, Passepartout was familiar with but one of dressing his own. 3 strokes of a large tooth comb completed his toilet. It would be rash to predict how Passepartout's lively nature would agree with Mr. Fogg. It was impossible to tell whether the new servant would turn out as absolutely methodical as his master required. Experience alone could solve the question.
장 파스파르투, 그는 누구인가? 일단 파리 태생의 파리 사람이었다. 하지만 파리지행 하면 을에 떠올리는 선입견은 자제하자. 우리의 파스파르투는 자만심에 빠져 어깨를 으쓱거리거나 거만한 태도와 차가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프랑스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파스파르투는 정직했다. 그의 인상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었다. 튀어나온 입술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키스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항상 남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이었다. 둥글 넓적한 얼굴과 파란 눈, 말그레하고 오동통한 볼은 누구나 친구로 삼고 싶어 할 만했다. 그리고 딱 빨아진 가슴에 큰 체격은 헤라클레스처럼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다. 밤색 머리는 좀 제멋대로였다. 그는 빗살이 넓적한 빗으로 세 번 빗는 것으로 머리 손질을 끝냈으니까. 이 대범한 젊은이와 필리어스 포그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글쎄.
At half past 11, then, Passepartout found himself alone in the house in Savile Row. He began its inspection without delay, scouring it from cellar to garret. So clean, well-arranged, solemn a mansion pleased him. It seemed to him like a snail's shell, lighted and warmed by gas, which sufficed for both these purposes. When Passepartout reached the second story, he recognized at once the room which he was to inhabit, and he was well satisfied with it. Electric bells and speaking tubes afforded communication with the lower stories, while on the mantel stood an electric clock, precisely like that in Mr. Fogg's bedchamber, both beating the same second at the same instant.
"That's good, that'll do," said Passepartout to himself.
He suddenly observed, hung over the clock, a card which, upon inspection, proved to be a program of the daily routine of the house. It comprised all that was required of the servant. From 8 in the morning, exactly at which hour Phileas Fogg rose, till 11:30. When he left the house for the Reform Club, all the details of service, the tea and toast at 8:23, the shaving water at 9:37, and the toilet at 10:20. Everything was regulated and foreseen that was to be done from 11:30 a.m. till midnight, the hour at which the methodical gentleman retired.
"시계가 11시 반을 쳤을 때 세빌로의 집에 혼자 남게 된 파스파르투는 집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다. 집안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검소하고 청교도적이었다. 하인에게 편하게 되어 있었다. 그는 정말 좋았다. 파스파르투는 3층에서 자신의 방을 쉽게 발견했다. 그 방도 마음에 들었다. 전기 초인종과 전선관이 2층과 1층으로 이어져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전기 시계가 놓여 있었는데 이 시계는 필리어스 포그의 침실 시계와 연결되어 동시에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다. 나에게 딱 맞는 집이야. 아주 안성맞춤이야." 문득 방 시계 위에 쪽지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일과 표였다. 필리어스 포그 씨가 잠에서 깨어나는 아침 8시부터 점심을 먹으러 혁신클럽에 가는 11시 반까지 하인이 할 일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다. 8시 23분 차와 토스트, 9시 37분 면도용 더운 물, 10시 20분 머리 손질, 그리고 11시 30분부터 잠자리에 드는 자정까지의 일과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그 일과표를 바라보며 하나하나 명심하면서 큰 기쁨을 느꼈다.
미스터 Fogg's wardrobe was amply supplied and in the best taste. Each pair of trousers, coat, and vest bore a number, indicating the time of year and season at which they were in turn to be laid out for wearing. And the same system was applied to the master's shoes. In short, the house in Savile Row, which must have been a very temple of disorder and unrest under the illustrious but dissipated Sheridan, was coziness, comfort, and method idealized. There was no study, nor were there books, which would have been quite useless to Mr. Fogg. For at the Reform, two libraries, one of general literature and the other of law and politics, were at his service. A moderate-sized safe stood in his bedroom, constructed so as to defy fire as well as burglars. But Passepartout found neither arms nor hunting weapons anywhere. Everything betrayed the most tranquil and peaceable habits. Having scrutinized the house from top to bottom, he rubbed his hands. A broad smile overspread his features, and he said joyfully, "Oh, this is just what I wanted. Ah, we shall get on together, Mr. Fogg and I. What a domestic and regular gentleman. A real machine. Well, I don't mind serving a machine."
파스파르투는 새 주인의 옷장을 열어보았다. 모든 경우에 맞춘 옷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바지와 조끼와 재킷에는 일일이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그 번호는 출납부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계절에 따라 어느 옷을 입을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었다. 구두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서재나 도서실은 없었다. 혁신클럽에 이미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 그의 침실에는 화재나 도난을 막을 수 있도록 제작된 중간 크기의 금고가 있었다. 무기는 전혀 없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평화를 사랑하는 주인의 습관을 말해주고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기뻐서 두 손을 맞비볐다. 넓적한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다.
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난 원했던 직장을 얻은 거야. 포그 씨와 잘 나갈 수 있을 거야. 여행 싫어하지? 규칙을 싫어하지? 기계 같은 사람. 완벽해. 기계를 섬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
'Today's bookmark.
쥘 베르는 1828년 2월 8일 프랑스 서부의 대서양 연안 항구 도시 낭뜨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최대 무역항에서 자라나서일까요? 쥘 베르는 어린 시절부터 로빈슨 크루소 등의 모험 소설을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대대로 법조계 명문가로 이름을 떨친 가문의 자제답게 19살에 파리 법과대학에 진학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문학적 재능에 눈을 뜬 베르는 파리의 살롱을 드나들면서 문단의 인사들과 인연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1858년 사진작가 나다르가 최초로 항공사진 촬영에 성공한 것에 영감을 받아서 기구를 소재로 한 모험소설을 씁니다. 이것이 그의 첫 소설 기구를 타고 5주일의 탄생이었죠. 1863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로써 작가로서의 쥘 베르네 성공 시대도 함께 열립니다. 쥘 베르네의 이야기는 내일 계속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즐거우셨나요? 배현숙님 반갑습니다. 필리어스 포그 같은 빈틈 없는 남자가 어떻게 빈틈이 생기게 되는지 기대하며 들을게요. 미스테리한 남자죠.
네.
빈틈이 생겨야 더 인간적으로 친하게 느껴지겠죠?
그럼요. 인간다워야죠.
기대하십시오.
네. 이호님께서요. 지난주 행복의 정복을 들을 때는 생각하면서 듣느라 머리가 좀 아팠는데 80일간의 세계일주는 부담없이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어서 좋네요.
머리를 좀 쉬어야죠. 네. 네. 이쯤에서. 이정아님 반갑습니다. 파스팔트는 주인공보다 더 매력적인 캐릭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주인공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송은주님께서요. 처음 듣는데 분위기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매일매일 찾아와 주세요.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973님께서 문학작품보다 그에 맞춰 선곡해 주실 월드뮤직이 더 기대된다면 제사보다 제밥의 마인드일까요? 네, 제밥도 중요하니까요. 네.
그럼요. 네, 이용아님께서요. EBS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80인간의 세계일주를 한국말로 듣고 책을 읽었는데 영미문학관에서 들으니 느낌이 다른데요. 번역본을 놓고 영어로 듣고 있으니 말이죠. 라고 해주셨는데요.
다르겠죠.
그럼요. 그럼 또 이제 또 프랑스어를 하실 수 있으면 또 원문으로 또 읽으시면 더더욱 다르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승승님께서. 포그 씨 친구 중에 우리가 아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셜록 홈즈 씨라고 그 유별난 괴짜적인 면이 닮은 것 같아요. 왜 영국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네요. 다 영국이네요. 진짜 보니까.
그 잉글리시맨의 어떤 그 특유의 그 괜히 폼 잡는.
아니 뭐 네 그렇죠. 2973님께서요. 불어 느낌 나는 케일린쌤의 발음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케일린쌤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라고 2973님께서.
아 많습니다. 저 진짜 못하는 거 많아요.
못하는 거 빼고 다 잘하시는 분이.
아 참. 아유, 칭찬 감사합니다. 네. 노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과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위한 선물 목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열림원에서 80일간의 세계일주를, 멜론에서 엔타일러의 소설 깡통나무를, 아로마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담에서 아로마 선물세트를, 에이스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만찬을, 홈플러스 식품매장에 위치한 아티즈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대학로 문화공간 필링 1관 무대에 오르는 연극 유럽 블로그 2월 5일 화요일 8시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제밥 공개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월드 뮤직 스페셜은 바스파르트의 고향 프랑스의 샹송이었습니다. 먼저 곡은 에디트 피아프의 라풀, 낮은 곡은 루이 슈디드의 샥슈 에듄디, 그리고 오늘 끝곡 2004년에 만들어진 영화 80일간의 세계 일주 사운드 트랙에서 골랐습니다. 데이비드 스튜어트, 실비아 영 티어터 스쿨 콰이어가 함께한 테마송 Everybody All Over the World Join the Celebration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내일 본격적인 여행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